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 기록을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8장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예언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8장 1절로 4절을 봉독하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목사님, 7장이 그리 긴 내용은 아니었지만 예. 여러 번 7장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어야 할 차례인데요.
예, 그렇죠.
이제 읽은 본문대로 8장에는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인데요. 예.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계시록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계시록 내용이 초기 교회로부터 말세의 교회까지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을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계시록 전체의 예언적 진행이 사각 기둥의 내면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일곱 교회가 한 면이고
네.
일곱 인이 한 면이고 앞으로 공부할 일곱 나팔과 또 12장부터 기록된 용과 짐승들로 보여진 장면이 또 한 면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시작하는 때가 같고 그렇게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 진행은 예언에 따라서 모든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시대에 있을 사실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서는 라오디기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처럼 일곱 인에서는 일곱째 인이 마지막 때의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이미 짐작한 일인데요.
예.
왜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하늘이 조용해졌습니까?
예.
그것도 반시 동안쯤이라고 했는데요.
으흠.
무슨 사건에 대한 말씀도 없고 고요하다고 그렇게만 말씀했을까요?
예, 고요하다고 한 것은 그곳에 움직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늘에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비어서 아무도 없는 경우가 하나이고
네.
극도로 긴장하여 모든 움직임이 멈춘 상태가 다른 하나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하늘이 그렇게 긴장해서 움직임을 멈추어야 할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글쎄요.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그런 긴장이 있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네.
예, 하늘에 그렇게 긴장해야 할 무슨 사건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혹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그런 긴장이 있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세상에는 지진이 있었고 어두움이 덮였지요. 하늘은 조용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요. 아무튼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4장과 5장을 살펴봤잖아요. 하늘이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의 소리와 경배의 소리로 하늘은 늘 소리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에 하늘은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과 경배로 소리가 가득하던 하늘이 고요하다는 것은 하늘이 비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것은 더 이상한데요.
네.
하늘이 왜 빕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천천만만 천사들이 있으며 내 생물이 있는데 빌 틈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비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죠.
네.
그것도 그냥 반시점입니다. 하늘이 고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다섯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기에 별로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렇죠. 첫째는 평안과 안식을 가리킨다.
예.
둘째는 안식일의 휴식을 의미한다. 셋째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을 듣기 위한 침묵이다. 넷째는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절규를 듣기 위한 침묵이다. 다섯째는 보다 격렬하고 광범위한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일곱 나팔의 진노가 임하기 전의 긴장감이나 경외심을 나타내기 위한 침묵이다. 네. 이런 주장들입니다. 뭐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늘이 비었기 때문에 고요하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하늘이 빕니까? 하늘이 비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고요하니까 비어있는 상태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데요.
예, 그렇죠. 계속 말합니다만은 이것은 역사적 진행에 대한 예언인데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역사의 종말 때입니다. 예.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갔잖아요. 예.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일곱째 인은 그런 사건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런 사건들은 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은 재림하실 때의 광경입니다.
네.
베드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이 그날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천연계의 징조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 다음이 바로 일곱째 인을 뗄 때가 되고 그때는 하늘이 반시점 고요합니다.
네.
왜 그렇겠습니까? 짐작이 가시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온 하늘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늘이 비게 된다는 말이죠.
네. 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을 통째로 비워두고 오시는 것이군요.
네.
아버지도 성령님도 내 생물도 24장로도 천사들도 다 동행하는 것인가요?
예, 24장로나 내 생물이 동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천천만만 천사들은 다 함께 오실 것입니다. 24장로나 내 생물이 남아있다고 해도 찬양받으실 삼위 하나님께서 다 재림의 대열에 함께 있다면 그들이 찬양할 대상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겠죠. 당연히 고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1장 공부할 때.
네.
예, 성령께서 함께 오신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예,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러나 천군 천사들은 다 함께 오는 것은 확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침례 받으실 때에 그의 머리 위에 강림하셨는데 재림하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네요. 정말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가 조용할 수밖에 없지요.
예.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여섯째 인 다음이잖아요.
예.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큰 소리로 떠나갈 때이니까 재림하시는 시간이 맞는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네.
당연히 하늘은 비고 조용하고 재림하시는 일행들이 아마도 찬양과 경배로 장엄한 소리가 울리겠죠.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계시하셨잖아요.
네.
하늘 보좌 주위의 찬양이 재림하시는 행렬로 옮기고 하늘은 고요한 것이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반시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그 말씀도 일반적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라고 해석들을 하거든요.
네.
이 말은 헬라어 호스 헤미오론인데요. 반이라는 헬라어 헤미와 시간을 나타낸 호라의 합성으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네.
반시 동안이라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표현을 통해서 재앙의 긴박감과 극적인 면을 강조하고자 한 듯하다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이 고요한 것이 재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로 보지 않고 재앙의 긴박감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견해일 뿐이지요. 그것은요.
네. 그러면 목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견해인데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역사주의의 역사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했지 않습니까?
예.
역사주의 해석은 성경에 예언된 연대적 표현들을 실제 역사적 연대에 적용시켜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한때 두때 반때나 71회나 2300주야나 계시록에 있는 42달이나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 등등 모두 역사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앞으로 일곱 나팔을 공부하면 거기에 또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당연히 역사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반시 동안쯤도 이런 원리에 일치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성경에 계시한 연대 예언에 대한 해석 원칙은 예언적 상징적인 하루는 역사적으로는 1년으로 셈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에스겔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시쯤도 어디까지나 예언적 상징적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 연대를 말한 것은 예언적 상징적 연대 계산 원리를 적용하면은 안 되거든요. 실제적 연대 나오는 거예요. 예. 성경에.
예.
예.
그 실제적 연대가 나온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연대를 계산하면 왜 노아 때의 120년은 예언적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않느냐?
예.
이스라엘 70년 포로는 왜 그렇게 계산하지 않느냐고 힐난하거든요.
예.
그러나 그런 연대들은 예언적 상징적 연대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 연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적 상징적 연대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7대 동안 들짐승처럼 지낸 기간을 역사적 상징적 연대, 예언 연대로 계산하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4장에서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다 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 연대로 계산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계시한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원리를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바르게 적용해서 계산하면 반시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1일이 1년이니까 예. 1일이 24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이 12달인데 24는 1년을 반달씩 계산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시간 2주가 되죠. 예,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맞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반시는 일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시가 2주니까요.
예.
예, 하늘이 한 주일 동안 즉 이 세상에서 셈하는 날짜로 한 주일 동안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지구로 재림하셔서 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들을 데리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간이 반시점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즉 일주일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동안 하늘은 고요합니다. 재림하시는 현장이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로 넘치겠죠.
예, 그래서 고요하다고 그렇게 표현했군요.
예.
정말 그것이 일주일, 즉 7인이 되는 것이네요.
예, 예.
더 정확하게 생각하니까 7일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여행을 하실까요? 당장 삽시간에 하늘로 가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 그것이야 예수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셔서 창조 때에 사람에게 한 주일 7일이라는 날짜를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은 한 주일 7일로 진행됩니다.
네.
이 지구에 사는 생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한 주 7일 주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죠.
네.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거나 말거나 이 주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그 주기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지만요, 이 주기의 이유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주기 안에 죽을 때까지 생존하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 이 주기를 벗어나거든요.
네.
그것은 죽었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주기를 인식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만물이 말씀 하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계시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의 성도들을 데리러 세상에 오실 때에 창조 때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일주일 주기에 맞추어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면서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승천하는지 모르죠.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는 중에 어느 우주세계에서 한 안식일을 보내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갈는지도 모르고요. 네. 아니면은 하늘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함께 지낼는지도 모르죠. 네. 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주 세계에서도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씀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이 지구에서만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온 우주가 함께 거룩하게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지키는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이미 이 지구 외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 사는 다른 우주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성경에 그런 계시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혹시 처음 들으시는 애청자들을 위하여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요. 욥기 38장 4절로 7절까지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놓고 창조하셨을 때 새벽 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했다고 계시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거든요.
네. 네,
그들은 우주 다른 세계에 창조된 존재들이고 새벽별이라고 불린 존재들은 천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 12장 22절 23절에는요 우주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은 우주 세계에 처음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욥기 1장과 2장에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이 장자 총회에 지구 대표로 참석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전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주장을 합니다. 누가 4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지구에만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천체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이 지구 우주 전체에 비하여 먼지 같은 이 지구에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지구인들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주기가 7일 에? 일주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어 사는 다른 세계도 지구처럼 그런 주기를 가지고 운행되도록 창조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여 안식하시고 다시 또 엿새 동안 다음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다 일주 7일을 주기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세상의 성도들을 이끌고 가시는 모든 여행 기간을 반시점으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세계에 들러서 안식일 예배를 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든지 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설명입니다만 목사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만화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요, 만화 이야기 하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만화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보세요. 성경은요, 이 애니메이션이 많잖아요. 태초에도 여자를 미혹한 것은 뭐예요? 뱀이지 않습니까? 예. 뱀. 이 뱀이 와서 말했다 하는 것은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예. 예. 물론 뱀이 그때는 진짜로 말했겠죠. 예. 저 그렇게 믿는데요. 다니엘서에도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머리가 네 개인 표범, 머리에 뿔이 열 개고 이는 철이고 발톱은 노스로 된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죠?
네.
그다음에 계시록에 머리가 일곱이나 달린 붉은 용, 머리가 일곱 개인 표범을 닮은 짐승 등등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아닙니까?
이제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애니메이션 형상인데요.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은 그것들의 상징성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드러내는데 합당하다고 보시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상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많은 설명을 형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주세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다 성경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믿습니다.
예, 목사님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성경적 설명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기쁨을 맛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네.
목사님 반시 동안쯤 하늘이 고요하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의미와 사건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일곱 인의 절정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계시록에 예언된 사건들이 사각 기둥에 비유했을 때 일곱 교회의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네.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네.
예, 물론 다른 교회의 상급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도착한 사실에 입각한 것이지만은요.
네.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으로 그것이 성취된 모습을 계시하셨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곱 인에서는요. 마지막 인을 뗄 때에 일곱 인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종결되는 사건을 이제 그렇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이 반시점 동안 고요하다 그렇게요.
예.
예. 그리고 2절, 3절, 4절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예.
이 장면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요. 이 장면 다음에 일곱 나팔에 대한 계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내용을 보면 전쟁과 유혈을 보게 되는데요. 일곱 나팔 말입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곱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교회 내부적 사건을 중심으로 계시하신 것이고 일곱인은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는 데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면은요, 일곱 나팔은 세상이 교회에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는 징벌, 심판을 중심으로 계시한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와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세력들 간의 각축에 대하여 게시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예, 그때 이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진행될 때에도 너희들은 안심하라는 것이 이제 2절, 3절, 4절 거기에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주시고 또 1절에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세상에 그런 유혈 사태와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성도들에게 용기를 고취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목사님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하기로 하시고요.
예,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6장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고 하는 그 무리에 포함되도록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데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그런 삶을 하기 위하여 기도의 향연 올리는 것을 끊이지 말아야 하거든요.
아멘.
예, 그러니까 구약 성소 봉사에서 향을 항상 살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 기구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향을 항상 끊이지 말고 향을 살아라.
네.
그게 이제 성소에서 그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도의 향연을 끊이지 말고 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걸음마다 호흡마다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주위를 은혜의 공기로 둘러 놓았거든요.
아멘.
우리는 그 은혜의 공기를 호흡하듯이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애청자들이나 저나 목사님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기간에 은혜를 호흡하는 삶을 결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라도 이 공기 호흡을 하지 않은 글쎄요 몇 초나 호흡하지 않고 쉴 수 있을까요?
뭐 1분도 안 되는 거
같아요. 1분은 힘들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도 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마다 호흡마다 이것이 다 기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향연이 금대접에 예. 성도들의 기도들이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제 기도하시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주시고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사건으로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계시록을 통하여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섯째 인을 뗀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그 기간의 의미도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그때 영광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